일단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말씀을 전하며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항상 지도하시고 이 시간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 외에 다른 말씀들도 좀 있지만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움. 16절 17절 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전통 본문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전통 본문에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선생이여, 그러니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전통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를 한 관원이라고 말했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는 달려와 꿇어 앉아 말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이 있는 길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진지함과 열심을 보입니다. 영생은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본문과 같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단순히 한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상 예수께서는 선한 선생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내용을 반복하신 것뿐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생명의 길은 계명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계명들을 지켜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계명들은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된 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은 몽학선생님과 같다. 18절 보십시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릴 때부터, 전통 본문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는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의 죄성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할 때 또 지키려 할수록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가 필요함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께 나온 이 청년은 상당히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율법 잘 지켰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를 보시고 어릴 때부터 잘 지켰으니 참 착한 청년이죠. 사랑하셨다. 그러나 주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요청은 그 청년의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은 물질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이었습니다. 그의 문제점은 그가 그의 물질적 부요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또 그가 물질적 부요가 있을 때는 비교적 정직하고 선하게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가난할 때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착하고 진지하고 유망해 보였지만 속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주의 말씀을 참으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 애착의 극복 없이는 사람에게 온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들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는 영생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2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낙타죠. 약대 혹은 낙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죠. 동의어이고 영생과 구원과도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영생 얻는 것이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것은 그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보입니다. 낙타가 그 큰 짐승인데 낙타가 바늘귀, 바늘 진짜 우리가 그 바느질하는 바늘귀를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또 어떤 이들이 설명하는 대로 그 동네에 바늘귀라고 하는 좁은 골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돈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자 되기를 기도하고 기도를 할 때도 아무쪼록 돈이 많이 벌어지게 하시고 투자한 것이 수익이 많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일이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부자지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매우 부유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욥도 부자지요. 동방의 제일 큰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경건한 자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이. 그러나 사람은 자기 스스로 돈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을 때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돈은 여전히 영적 성장과 성화의 걸림돌이 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늘 만족하면서 그러나 조금 몸이 안 좋을 때 고기를 먹어야 되면 고기도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그런 것 없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됩니다. 27절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혹은 내 이름 때문에 혹은 원어의 뜻은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통 본문에는 아내나 아내도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들어갈 만하지.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전통 본문에는 백배라고 되어 있어요. 백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배와 부친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4장 20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배도 그물도 부친도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오늘날도 전도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 주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다면 주님을 위해서 버렸다면 백배를 받고 확실히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배를 받는다는 말씀은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것을 다 포함한 것 같지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렇죠.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땅의 것을 다 버렸더니 예배당에 와보니까 모두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식구가 되면 많은 것을 받은 것과 같아요. 100배를 받은 것과 같이 많은 형제들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씀은 이런 헌신의 대가로 영생을 획득한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이런 헌신이 영생을 얻는 확실한 표가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듯이 전적으로 헌신한 자는 확실한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확실한 증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의 말씀은 1차적으로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되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다수가 이방인들의 다수가 먼저 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가 신약 교회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믿은 연도가 중요치 않고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믿음에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니라고 높은 마음을 다 버리고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고,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과 기도로 살고 있느냐, 또 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느냐, 또 돈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돈에 대한 애착을 과연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늦게 시작했더라도 진지하게 주님을 그렇게 따른다면 그는 앞선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계명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영생에 이르려고 하면 계명을 순종하라. 그 말씀은 사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제시된 하나님의 일반 원리입니다. 그렇게 계명 지키고 영생에 이를 자가 없는 것뿐이지 그 원리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죠. 그러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말씀 순종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다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굳게 결심하며 힘쓰는 그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맞춘 명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바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계명 순종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였으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었죠. 계명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가 우리는 많이 절망했으나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졌습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그들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이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고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그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해주는 뜻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고 우리 죄를 깨닫고 절망케 해서 구주가 필요하잖아. 이제 생각해봐.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은 거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를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구주께로 빨리 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깨달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그 값이 죽음이고 지옥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꼭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려면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말씀의 교훈 중에 하나는 영생에 이르려면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끊어버리라. 그런 교훈이 분명히 있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영생을 얻지요? 질문 잘했고 대답도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셔서 예, 그 대답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돈이 많구나 그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나를 따르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는 건데 모든 것 다 버리고 앞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를 법한데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돈과 예수님 돈이 더 중요한데 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면 영생 예수님을 따라야 되나 돈을 포기하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나는 돈을 포기하기가 어렵겠다 그러고 돌아간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부정해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가족들도 내 자신도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미워하고 버려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죠.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아무쪼록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부모들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가 우리 자식이 올해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자꾸만 그냥 드리면은 그거는 자신을 자식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빼놓고 돈 많이 버는 돈에 대한 애착만 가지면 실패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돈에 대한 욕심, 물욕, 재물에 대한 욕심, 돈 사랑 이것은 가시 떨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씨가 자라서 깨달아서 믿습니다. 믿고자 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심도 하고 그러나 자라지를 못해 가시가 다 눌러갔고 도무지 시간이 지나도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지를 않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없어. 왜 그러냐? 그 속에 가시떨기가 누른다. 세상의 염려, 육신의 쾌락, 또 돈 욕심, 무력이 그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가시떨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도 바울의 교훈도 기억하죠. 우리는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성도의 영생에 이르는 정상적인 길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길을 걷는 지금 이 여정에 있는데 이 길은 돈에 대한 애착을 반드시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너 버리겠느냐? 돈 애착을 버릴 수 있느냐? 버려야 되는데 버리겠느냐 할 때 그거는 안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은 네가 버리라면 난 예수님 포기하지 이거 못 포기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면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 생각해 볼게요.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도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심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신자의 정로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여러분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없습니까? 내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까? 잘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실패를 많이 했다. 실패자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깨달아지는 이미 많이 연약한 과거도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실패도 계속 누적되어서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하며 그러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로 깨닫게 하셔서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님 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로서 이제는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특별히 돈에 대한 애착, 무욕이 나를 방해하고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고 또 무욕 때문에 실패자가 되게 하는 이 사실을 주님 참으로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모든 돈에 대한 애착, 돈 사랑을 극복하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로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믿으며 감사하며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